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때 사이에 인자하니가 아래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큰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바람을 받으며 그가 마치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으로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본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라. 아멘. 오늘 주의 날에 인자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정말 주의 날에 인자를 만났던 사도 요한처럼 이 주일날에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에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기대하게 하시며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정말로 사로잡혔고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나약함과 그리고 벌거벗음과 장님된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만나 눈이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며 또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을 통해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또 어려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정말 쉬운 이야기, 너무 유익한 이야기, 너무 절실한 이야기 듣고 또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림의 그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배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귀를 만지고 어떤 장님은 상아, 뿔을 만지고 어떤 장님은 코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님들이 다 자기가 각각 만진 것이 그것이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코끼리는 물렁쿵물렁하다. 틀리지는 않아요. 코끼리는 뾰족하다. 코끼리는 그냥 밧줄 같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를 그 큰 코끼리를 요만한 밧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이해 속에서. 그 큰 코끼리를 단지 이 코에만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것을 자기 이해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자기 경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령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니? 저한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거든요. 자기 기도한 거 안 들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은 제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니 형제님 자매님 왜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 해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면은 제가 정말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할 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길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장년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살아보면서 여러가지 고통을 당하니까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다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 잔인한 분 그런 걸 다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이 난 것 같으세요?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계획이 없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아무 계획을 내려주시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 빨리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계획이 없으셔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만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느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는 유초등부, 다음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장님은 코끼리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까요? 장님은 어떻게 해야 코끼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이겨내면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초동부가 내게 말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말하지 않아 라는 그 생각을 넘었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청년이, 장년이 심지어는 나이 많으신 노인이 나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뭔가 있을 거야. 내 이해 안으로 하나님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해로 나아가려고 하면 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제서 온전한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역적으로 살았습니다. 지역적인 연령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겪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어린아이가 됐거나 순식간에 나이가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삶의 그 순간순간에 그 이 단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고생을 안 해본 사람대로, 고생을 해본 사람은 해본 대로, 많이 살아보면 살아본 대로, 적게 살아보면 살아본 대로. 그러나 거기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하나님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석박사라도 내가 생물학에 아주 세계적인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분자 생물학에 뭐 천체 물리학에 자기가 이 세상 최고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좀 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 이상의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해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의 이 세례 이 요한 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은 사도 요한이 밧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앞서 몇 가지 또 서신서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장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밧모라 하는 밧모 섬에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는 지금 외딴 섬에 혼자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 밧모라는 섬에 그가 있었습니다. 때는 주의 날이에요. 주일날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그날에 그가 성령에 감동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성령에 감동되리라고, 그 장소에서 성령에 감동되리라고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혀 기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해로는 이제 다 끝났어. 조금 더 과장해서 생각하자면 이제 나는 이제 죽으면 돼. 여기서 죽으면 돼. 내가 여기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는 성령의 감동에서 그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무 소망도 없었지만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덕지도 없었지만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에게 들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해를 벗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아니야 나는 이곳에서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이 척박한 이 섬에서 이 외딴 섬에서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자기가 단정해 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주의 날이나 평일날이나 그날이 그날이지 무슨 특별한 날이 있겠나? 그저 그냥 무슨 무의미한 시간이겠지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해를 벗어나 그의 생각을 벗어나 그의 경험 그 이상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 때 그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돌아보고자 그의 시선이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나팔소리보다도 더 분명한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딴 데 빼앗기고 또 생각을 바닥에 내려놓고 또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눈 감고 귀 막고 그리고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럼 도대체 그 음성이 무엇일까? 내게 들려지는 이 음성이 무엇일까라고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이킬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길거리를 가다가 정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이 참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음악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찾아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언뜻 지나치는 TV의 한 장면인데 그게 마음을 탁 사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그 TV 화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언뜻 지나치는 책인데 이게 무슨 책일까 하고 한 페이지를 열어보다가 거기서 정말 귀중한 아주 문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서서 혹은 앉아서 그때부터 책을 읽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겐 우연이에요. 나에겐 아무 그런 어떤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냥 우연히 길을 간 것뿐이에요. 우연히 TV를 지나친 것입니다. 우연히 책을 그냥 끄집어 든 거예요. 나에겐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일까요?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것, 그것은 우연일까요? 우연히 들은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음성을 듣는 것은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우연이죠. 여러분 아주 우연히 앉아있는 겁니다. 아주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은 필연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음성을 돌이켜 돌아보는 순간 그에겐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뭐냐면 이제 지금 네가 듣는 것을 책으로 써라.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심은 그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경험한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그것은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적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누구 소개로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누구에 끌려서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발길에 닿아서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여러분의 가정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이 깨닫는 것,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듣고 보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할 줄 압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방언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통변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병고침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모든 계시를 주시지 그 한 사람 그저 잘나게 하려고 그 한 사람 그저 다른 사람 앞에 예,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 내가 어느 직분을 가진 뭐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걸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우리 만남을 위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표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대표입니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겠습니까? 아주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딴 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엉뚱한 데서 쏟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어디에 고정돼야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아 이게 지금 내가 이 경험하게 되는 게 참 의미 있고 정말로 신실하며 정말로 내 생에 가장 위대한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과연 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 정체가 뭘까? 그 뒤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일까요?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집중해서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거기에 대한 설명의 의미가 다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이 시간 너무 강해로 넘어가니까 그는 잠시 접어두고 다만 이것만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의 무엇이 설명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복. 예수님의 의복은 어떤 의복인가요? 발에 끌리는 옷이에요. 예수님의 의상. 가슴에 무엇을 띄었나요? 금띠를 띄었어요. 예수님의 머리, 그 털, 그것은 어땠습니까? 그 눈은 어땠습니까? 그 발은 어땠습니까? 그 음성은 어땠습니까?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도 요한이 그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타난 것을 그냥 언뜻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쏠리고 있어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랑?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결혼 상대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을 못 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복이 어떤지, 예수님의 의상이 어떤지, 예수님의 머리털이 어떤지, 예수님의 눈이 어떤지, 예수님의 입이 어떤지 아무리 가르쳐줘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설명해줘도 그걸 지겨워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나에겐 내가 더 중요해요. 나에겐 내 가정이 더 중요해요. 나에겐 내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지금 방금 이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해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을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라고 배우라고 해도 그렇게 들으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래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아주 신중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에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다 만졌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았다. 내가 거기서 참 축복을 받았다. 내가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진행되었습니까? 그것이 나아갔습니까? 내가 옛날에 받은 은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아니면 그게 시작이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서 시작되어서 더 은혜가 커지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예수님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나를 어디로 이끄기를 원하시는지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딱 한 번의 만남을 가지고 돌았을 때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아직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의 은혜는 중학교 때 받은 은혜. 그 이상으로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내 최고의 은혜는 지금 당장 받는 은혜가 아니라 작년에, 재작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떨어져서 예전을 추억할까요? 예전엔 참 은혜로웠어. 예전엔 참 좋았어. 예전엔 참 기뻤어. 예전엔 참 의미 있었어.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엔 주님이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들어가려고 했을 때, 계속 그 상태로 더 나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발에 끌리는 그 음성으로 들은 나팔소 같은 그 음성에 귀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음성은,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나고, 내가 어떻게 되면 똑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로 나아가게 되니까 조금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그 음성 속에 주님이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그가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가 눈을 향하고, 이제 그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그가 정말로 온 정신에 집중해서 과연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결과가 무엇일까 큰절히 찾아보려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많은 물소리 같은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부터는 따라하지 마세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모호했던 음성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지금 설명 듣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듣게 되는 날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듣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계속 들으실 거예요. 관심을 가질 때, 주님께 관심을 가질 때, 들으려고 할 때 그 음성은 다른 음성과 같이 들리거든요. 그 음성은 다른 세상의 음성과 동일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는 것처럼 내게 들리는 그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지 할 때 그 음성이 많은 음성 속에서 내게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자 나중이다. 나는 시작이자 끝이다. 나는 살아있다. 네가 믿는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전에 죽었었다. 너를 위해 죽었었다. 그러나 이제 살아있다.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실 때에, 그 모습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제 우리들은 새로워집니다. 주님이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패되었습니다.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남자 형제 찾기가 어려워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 청년이 없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또 남자 청년은 믿음 있는 자매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자매들이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또 세상을 좋아해서 또 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남자에게 여자는 다 세상에 나가, 여자에게 남자는 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부담을 싫어합니다. 돈 걷는 걸 싫어합니다. 헌시생을 싫어합니다. 헌신을 싫어합니다. 가능한 이런 것들은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으로 남편을 움직이고 아내를 움직이고 자녀를 움직이고 부모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때리면 때릴수록 저항하는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도 더 요구하는 부모를 만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항하게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참 요즘 세대들은 참 버릇이 없어 라고 말을 했다는데 지금은 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학교를 가보세요. 지금 교단에서 또 교직에서 또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저번에도 한 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찍어왔다고 보여주는 동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TV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대요. 우리 학교가 요즘 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하나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더 악해질 텐데 더 악해질 텐데 우리는 어디서 더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세계 최고예요. 틈만 나면 자살해요. 안 된다 싶으면 자살해요. 의경이 자살하고 군인이 자살하고 아내가 자살하고 아들 안고 뛰어내리고 남편이 자살하고 온 가족이 함께 자살하고 애라 같이 죽어버리자. 틈만 나면 자살해요. 뭐 안 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악해질지 안 악해질지도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자 나중이다. 내가 살아있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악화되고 또 힘들어져도 정말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돼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 인해 우리가 정말 허우적거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은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살아있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산다. 이제 주님께서 계속 살아계십니다. 한번 죽었었지만 이제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이제 주님은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정말로 끓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현재 상태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교제가 다 끊어졌습니다. 동료 사도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기 혼자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소망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아 기도 기록해라. 그 기록이 바로 그의 소망의 실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사도 요한처럼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들이 주의 말씀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 내내 저는 이러한 절망과 씨름했습니다. 이러한 낙심과 씨름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절망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부부가 또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둔 부모가 또 와서 그 절망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감을 많이 듣다 보니 저 자신도 절망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변화시키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왜 여기 방배동에 왜 이러고 있을까? 나는 왜 부흥되지도 않는 이 교회와 그리고 전도되지 않는 이 지역을 씨름하고 붙들고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요? 장로님. 저는 절망스럽습니다. 저도 정말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그 절망의 끝에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절망의 끝에 뭐가 있냐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직 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절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절망하려면 멀었어요. 진짜 절망은 좀 더 지나가 봐야 돼요. 아 이래도 되고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절망이 아니에요. 진짜 절망은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살고 싶다. 이젠 좀 살고 싶다. 이젠 정말 달라지고 싶다. 이젠 정말 바뀌고 싶다.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게 진짜 바닥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빨리 죽으면 살겠다 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 그게 사실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은 9월 11일이었습니다. 9월 1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9.11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9.11 테러가 있던 날에 이제 아침 8시에 한번 9시에 한번 이제 각각 비행기가 그 월트레이드 센터에 각각의 빌딩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화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은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와 피난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화재와 연기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뛰어내릴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게 더 나았을까요? 여기서 기다리다가 구조를 기다리다가 왜냐하면 연기가 많이 나서 뭐 통로로 내려갈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창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쪽에는 화재와 연기가 막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밖에는 허공인 겁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 200여 명이 무슨 선택을 했냐면 뛰어내렸어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살고 싶어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절망의 마지막엔 살고 싶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채는 거예요. 제가 많은 절망을 들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것을 잡아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는 게 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을 때 아 그냥 죽고 싶어요. 아직 절망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돌아가세요. 당신은 좀 더 고생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절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절망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뛰어내릴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뛰어내린 그 엄청난 몸이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니까 폭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내려서 그 몸이 떨어지면서 파괴되면서 거기에 맞아 죽은 소방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뛰어내릴 때마다 엄청난 괴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차라리 거기서 그냥 죽은 사람들보다도 이 인간의 인간성에, 존엄성에, 인간이란 존재에 아주 심각한 슬픔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터지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나서 8시, 9시에 터지고 그리고 10시에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10시에 빌딩이 무너져서 그 다음엔 그 모습을 다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뛰어내린 그 사람들의 존재는 인간성에 정말 아주 커다란 슬픔이 되고 충격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 안타까운 모습에 이르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살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정말 찾아야 될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것이에요. 주님만이 우리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살게 하시려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살려주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 다음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20절 말씀 그게 돌아갔네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 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곱 별에게 비밀이 있어요. 일곱 별이 그냥 일곱 별이 아니라 일곱 별 일곱 사자인데 주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에 주님이 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 사이에 계셨어요. 일곱 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붙들 때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게 소망이 생길까요? 아, 기록해라. 그 기록이 뭐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기록을 일곱 교회에 전해라.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그것을 받을 거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거다. 너의 기록을 내가 받을 거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일곱 촛대에서 내가 너의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이 기록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겠구나. 내 이 기록을 받아주시겠구나. 내 이 삶을 받아주시겠구나. 제가 며칠 전에 한 카세트 테이프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듣게 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 카세트가 무슨 카세트냐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이지선 씨가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지선 씨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간증을 했대요. 자기의 간증에 처음으로 간증을 했고 그 이찬수 목사님이 불러서 첫 간증을 시작하는 곳이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간증 내용에.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또 지나서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 얼굴이 그렇게 짓이겨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골방에 숨어 들어갔을 텐데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와 저주와 원한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울며 불며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인생인데 자기가 신호대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차가 부딪혀서 이제 마트지에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었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화상이 된 것이고 거울을 보니까 이제 다시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그럼 인생 끝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으니까 내 이 일그러진 피부를 통해 쓰실 거야. 내 이 망가 문드러진 내 인생을 주님이 쓰실 거야.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삶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다 갖다 불살라 지르지 않았어요. 다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진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이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사진이고요. 이게 제가 좀 나왔을 때 사진이고요. 저는 이제 카세트니까 보지는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리라는 것을 아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아주 개척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또 오면 한마디씩 해요. 뭐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그래 12년 동안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목사가 어떻다, 사모가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그 얘기를 오면 오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해요.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 오기 전에 그 아주 지저분한 지하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거기 오기 전에 또 높은 보증빌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좁은 사무실의 한 귀퉁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빨리 부흥되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역사,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추억입니다. 그건 인생이에요. 그 속에 우리 딸이 자랐고요. 그 속에서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뭐가 부족해 다. 그 부족한 걸 채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잘 되겠죠. 번성하겠죠. 그걸 채우면 멋있어지겠죠. 알아요.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30살에 시작했던 내 인생이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사진들을 다 모아놨는데 거긴 정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와서 내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와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느 교회인가 가서 또 신앙생활하고 있겠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교회를 가시든지 그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교회에 누가 목회자고 누가 교육자든지 간에 여하튼 그것도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최고는 뭐예요? 20대? 30대? 40대? 여러분의 최고는 그 한순간입니까? 여러분이 못났거나 여러분이 잘났거나 여러분이 돈이 많았거나 여러분이 돈이 없었거나 여러분이 건강했거나 약했거나 여러분이 이 순간 살아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예화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다 보면 그 속에는 넘어지는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했다. 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다 기억할 겁니다.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다 기억날 거예요. 그때 정말 그렇게 붙들고 싸웠지. 그때 그렇게 괴로워했지. 그게 다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제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이 교회의 일일랑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는 뭐 저도 잘 몰라요. 이 교회가 어떻게 저도 잘 몰라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뭐가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계획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후회가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주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걷어찬 게 제가 후회가 되는 것뿐이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게 후회스러울 뿐이지. 누군가 와서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게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모두가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의 해답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뭐 떠날 때는 자유롭게 떠나세요. 절대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잡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그 마음이 언제 생겼냐면 안식년 떠날 때 들었습니다. 야, 나도 떠나는구나.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떠나면 교회가 진짜 예? 안절부절했죠. 제가 안식년, 예? 안식년도 그거 뭐 예, 제가 정말 도망치듯이 떠나서 떠나게 된 건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전화하면서 교회가 예, 또 잘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담임 목사 없다고 다 터질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는 게 참 은혜구나. 우리 모두에게 저도 늙으면 떠나야죠. 예? 여기서 은퇴할 때가 되면 떠나야죠. 어떤 분들은 뭐 은퇴가 됐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잡고 막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좀 떠나주세요. 예?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떠나시고 다음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줄을 섰습니다. 예? 그냥 다음 사람한테 좀 넘겨주세요. 떠나면 떠나야 되는 거죠. 목사도 떠나고 성도도 다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를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다리다 보면 그게 교회가 어디든지 우리 교회에서 오면 더 좋겠지만 원하는 자녀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던 왕위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주님은 10년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00년 존재하시는 분, 1000년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제가 더 답답해요. 내가 어렵게 설교하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내 은혜의 자리에 갈 때 주님이 쓰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쓰세요. 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기다리라고 하면 그냥 기다려보세요. 역동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해도 기다리기만 해도 쓰기만 해도 또 기도만 해도 또 보기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인데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하시는 분인데 주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분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조급해하며 그분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 우리가 만난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 그것이 슬프나 괴로우나 그것이 절망스러우나 두려우나 결국은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저 조금 더 살겠다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좀 더 편하겠다고 주의 사명을 내팽개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기록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하고, 감사하게 하심을 따라 감사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심에 따라 기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1장 같이 읽겠습니다. 반주.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은밀한 기도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주옵소서.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입니다. 다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예물 드린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십일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에 소망이 있어 천국에 십일조를 쌓아 놓습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천국에 갈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십일조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의 나라에 쌓아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너희 드린 십일조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늘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선교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선교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동역하였사오니 그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도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또 남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며 두려워 말고 절대 두려워 말고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했고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교회 행사 이제 이거는 이제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을 위해서 주일 오후에 예배 후에 이제 좀 더 연습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정식 대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서로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양육 의미에서 우리 제자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호칭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호칭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리더로 변경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뭐 셀 리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셀이 아니라 순이라서 순 리더 교육을 받는 제자반 제자 공부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황해노의 서울 남시찰회가 열려서 이제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교회 모임 합심기도 지역전도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 몰아서 하니까 또 전도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경미 성도님, 이경화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계속 나오셨는데 오전 예배 처음 나와서 같이 인사 나누었습니다. 식사로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석엔 많이 못 왔는데 같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희 동생 예진이가 오늘 새로 나왔네요. 예진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진 동생입니다. 어디 앉으세요? 대학교 1학년이죠. 네, 대학교 1학년.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